지난주에는 제가 미국에 있는 켄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가서 이렇게 신학원 석사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알게 되신 분이 켄달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한 1000번 이상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성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할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정말 한 1000번 이상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많은 그런 그 교제를 나눴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났지만 정말 본받고 싶다 할 정도로 성품이 훌륭하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참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지의 내용은 본인이 췌장암 진단을 지금 내일 받으니까 좀이 결과가 좀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달라 이제 그렇게 편지가 이제 왔습니다. 이분 워낙 경건하고 참 좋으신 분인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신장을 이제 또다 이제 수술 받고 이래서 계속해서 투석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대장에 또 암이 있다 그래서 고생도 이제 하시고 그러다가 이번엔 또 팬크레아 이번에 췌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행히 양성으로 이제 판명이 나서 그래서 수술 받거나 할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그 이메일을 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무엇인가? 자기가 그날 한 70이 이제 되셨는데, 그 7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묵상한 거를 저한테 이제 이게 보내줬어요.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하여튼 저하고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저한테 주고 싶은 그런 말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자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제게 주려고 했던 그 제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전달을 하고,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또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한다고 지난 한 9년 반 이상 이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이기 전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좋은 제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7절 말씀, 특별히 저에 대해서 또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목사, 목회자, 뭐 전도사 이런 거, 이런 사역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린도 전서 안에는 신약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분열, 또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존재하는 음행과 간음, 또 결혼, 이혼 문제, 또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음식 문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규례 중 하나,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혼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대언에 대한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시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윗부분이 마케도니아고 그리스의 밑부분이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터키 에베소에서 이쪽 고린도로 배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이 이제는 걸어가지고 저쪽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계획을 밝히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하고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교란을 해서 정말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 그랬다 저렇게 하느냐 이런 걸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지금까지 이룬 사역이 나의 어떤 그 사적인 명예 아니면 어떤 욕망 어떤 사적인 하여튼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 또 영적인 능력, 뜨거운 사랑, 또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상처받았을 때 목회자의 이런 상처받은 감정, 또 이들을 책망하는 것, 그런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것, 연약한 자들 위해서 열정을 보이는 것, 또 그리스도 교회의 진보와 고린도 교회 지체들,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 이런 것들이 아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린도후서 이제 강해를 하면서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목사를 위한 그러한 서신서다. 그래서 목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잘 읽고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서로 이렇게 삐걱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느끼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어떻게 느끼는가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유대관계 이것의 금이 가게 될 때 생기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 이런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펜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이제 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이렇게 방문한다는 이런 계획이 바뀌게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면 추천서를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과거에 지금은 많이 이런 게 느슨해졌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추천서를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편지를 가지고 가야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편지를 가지고 가야 그 교회 성도들 중 누구가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방도 내어주고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보고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 보고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거기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오려고 하면 추천서를 갖고 와라.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거를 누가 추천하는 글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를 한번 여러분이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낳는데 엄마 아빠가 방문하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 아빠인지 그 확인하는 편지를 갖고 와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을 방문하려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인지 그 증명하는 편지 뭐 호적등본 뭐 사진 다 붙여갖고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예. 바울이 4장 5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주님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했고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너희의 종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섬겨온 그 종노릇을 왜 했냐? 예수님 때문에 했다. 지금까지 권세 잡고 명예 누리고 너희에게 무언가를 갈취하고 하는 그런 일 내가 한 적이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기 함께 4장 8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서 또 다른 믿는 자들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내 사역 중에 드러난 고통과 고난이 뭐냐. 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게 사실 바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전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죽음에까지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선포해왔다. 지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든 나를 무시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한 57세 정도 이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 자꾸 썩어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늙어지고, 그렇죠? 주름살이 생기고, 걷기도 힘들고, 50견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으면서 큰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그 침례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중국에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그냥 미개한 그 야만인들 거기에 가서 지금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또 버마 뭐 이런 데서 엄청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죽을 때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냐?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 나는 이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죽을 때 이 땅에 떠나면서 주님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했지 내 거를 내가 희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난 이후에 5장 1절에 왜 그러냐?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지 몸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중상 모략을 당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이제 하고 나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자, 이 말씀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제 17절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이라는 게 뭔가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뭔가 이게 꼭 목사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될 수 있고 교회 여러 리더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각종 섬김 부서를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분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시간을 쪼개서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이 자체가 섬김이거든요. 이런 그 섬김을 하는 그런 섬김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앞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러한 그 섬김 사역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 사역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금요일에 강의를 했습니다. 류얼스비 목사님이 사역은 뭐냐? 그건 섬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김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김 아니면 섬김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랑이 넘치는 채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된다 할 때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러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저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지역 인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사역자의 수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든지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있든지 마케도니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느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수고한다 되어 있는데 영어로 레이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레이버 레이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동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실제로 여인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그때 하는 그 노력을 레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지금도 아기 낳는 다음은 레이버 한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힘든 게 그게 노동하는 거, 수고하는 거, 노역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 같이 그 정도의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는 섬김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경우에 이렇게 들어보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대개 어느 분들이 그 말을 많이 하냐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크든지 작든지 예? 줄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해. 이렇게 하면서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그렇지 하는데 집안이 잘 되든 못 되든 난 그냥 아무렇지 아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어떤 섬김 사역을 한다고 할때 그런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흥황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낳을 때그 여인이 그 당하는 그런 고통 이런 정도의 수고를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속에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수고했느냐? 세번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로마까지 여행을 했어요. 나중에 투옥이 됐어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만 킬로, 3만 킬로를 다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면서 말 그대로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가운데 좋은 것은 거의 맛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와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에 대해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나중에 가서 성경 가서 읽어보면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구나. 대접받는 일이 아니구나. 수치당하는 거구나. 핍박당하는 거구나. 매맞는 거구나. 감옥에 갇히는 거구나. 금식하는 거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수고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저를 포함해서 현 시대 목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거에 100분의 1도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수고하듯이, 수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집사, 지역 인도자, 이들의 부인들, 우리 교회 모든 섬김 사역을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서 성취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랑 침례교를 하게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역자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목사든 성도든 꼭 기억해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심판을 받고 그 이루어진 것들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해서 지옥에 넣고 천국에 넣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진심으로 했는가 이걸 판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자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심판 자리에 남편은 남편, 부인은 부인, 아이는 아이끼리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옆에 남편이 같이 서주고, 목사가 같이 서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 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 일에 질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일의 질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무언가 나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동기면 하나님 앞에 다 불타서 없어진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일의 동기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일의 질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회개보고 할때그 사람들이 다 불타서 겨우 구원만 받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든 교사든 누구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의 임무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는 뭐냐?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섬김하는 모든 일이 한번 주방일을 하자. 어떻게 설득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섬김 사역의 그런 일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함으로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도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 하냐? 2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미디어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가서 보니까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주의 두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테러로 돼 있어요. 이거 원래 뜻은 주님이 공포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주님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는 조성조 형제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형제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속중심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양심을 가져야 돼.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 양심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드러나 있지 않느냐? 내가 목회를 한다. 아니면 내가 지역 인도를 한다. 아니면 어떤 섬김 부서를 내가 인도하고 있다.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히 사람의 양심에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욕심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얘기해도 나는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때 양심이 투명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사역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특별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양심의 투명한 그런 사역이 돼야 남이 비방을 하든 뭐라 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투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너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하며 추천서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 이야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하고 아니면 어떤 섬김 사역을 하고 이게 뭐 일이 다잘 되고 그러면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사가 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아니하든 그렇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심에 투명한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은 어느 때 생기느냐? 어떻게 생겨요?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하면 칭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대언자들, 예레미야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우르르 사람이 몰라가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지금식으로 목사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역시 목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이렇게 하라고 자꾸 주문을 넣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칭찬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에 연연해 하면서 목회하거나 그런 칭찬에 연연해 하면서 자기 어떤 섬김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한 모든 일이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은 우리가 미쳤어도,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든 대언자든 아니면 섬김 사역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든 할 말을 하면 모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 보고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되받아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미쳐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미쳐보신 적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매진해서 완전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미쳐보신 적이 있냐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고, 만일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그거는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심정이 그러세요. 여러분, 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만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만일 내가 정신이 온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목사가 꼭 아니더라도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비방이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여기 같으면 추천서 가져오라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피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 왜 그러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내가 선다 해도 너희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또 이것이 섬김 사역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럼 14절에 그럼 사역자의 마음가짐이 뭐냐? 사역자의 마음가짐. 왜 사역자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게 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onstr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좋은 말은 강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느냐. 내 믿음은 이것이다. 그 믿음이 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나는 믿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나는 굳건하게 믿는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5절에 사역자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이 곧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될 그런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거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거 다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거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 이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셔서 돈도 버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권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리더십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맡겨진 거예요. 내가 청지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으시잖아요. 아이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올바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느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더 이상 과거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과거의 관점으로 환경을 주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혈연, 지연, 그 다음에 학연 이런 거 어떻게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앞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앞서기 때문에 일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무언가 할 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뒤로 물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목수 중에 한 사람이구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근데 예수님을 정확히 한 이후에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며 오직 이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그런 관점을 다 내어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그렇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러한 관점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된 거예요. 지금 육신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드러나고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에베소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개조하거나 개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창조예요. 이 누더기 같은 걸 이걸 갖다 덧대갖고 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이 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수가성 여인, 삭개오, 니고데모, 빌립보 감옥의 간수, 사도 바울 등 가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와 변화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100%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데이비 클라우드 이 선교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미 이야기했던 노아 웹스터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변화를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1750년경에 미국에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냐? 크게 각성할 필요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어땠냐? 처음에 엄마 아버지가 청교도 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뜨거웠습니다, 이게.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믿음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받든지 세례받으면 교회 가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지금 시기로 하면 11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선한 행위가 있으면 교회에서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을 판단하던 그런 시대가 1750년경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제가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감지가 된 거예요. 이 당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아 웹스터입니다. 노아 웹스터. 미국 국어 교육의 미국의 국어는 영어니까 영어 교육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꺼운 1821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을 지은 분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래서 1828년경에 다른 책이 없었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과 노아 웹스터 이런 사전 하나, 또 웹스터가 국어, 영어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던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이 사람이 미국 국민 전체, 전 시민을 하나님 안에서 개조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노아 웹스터예요. 예일대를 다녔고 변호사를 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는 이런 사람이 2차 대각성 1807년에 커네티컷 주 뉴헤이븐에서 제일 회중침례교회 다니던 웹스터에게 대각성 운동의 바람이 불면서 웹스터가 교회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도 다녔어요.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1808년 4월에 두 딸과 함께 나와서 공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회심은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의 삶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요? 모든 것이 100% 모든 것이 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거기서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윤리와 도덕, 그다음에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의 존재 이유 이런 모든 것에서 그의 전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웹스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중앙으로 들어오셨다. 그 결과 내게는 삶의 목적과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 웹스터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늘 출석하는 그 교회의 멤버입니다. 20세 이후로는 성경의 규정대로 덕을 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정원에서 과일을 딸 때도 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대를 다니고 변호사를 하고 세상의 엘리트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 이건 아니고 이건 기구 이렇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인본주의자로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이런 교리들은 다 의심하고 배격을 하고 인간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너무 열심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2차 대각성 이런 부흥회가 열릴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웹스터예요. 그런데 회심 이후에 이런 대각성 운동을 반대하던 자기 처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 성경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인간 통치, 역사 운영 방법 등의 모든 관점이 내 안에서 바뀌게 됐고,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적인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같은 변화는 인간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고려할 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보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이 실무하는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토탈 트루스. 무슨 얘기예요? 진리에 제가 90%만 가르치거나 95%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치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진리,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 완전한 전적으로 옳은 진리지 일부만 옳고 일부는 그르고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에 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30년 동안 프랑스가 심각한 사회주의 정부를 꾸리다가 이제 결국 도망치듯이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 30년 동안 사회주의 정부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빠져나와 보니까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곳곳에 동성애가 퍼져 있고 가는 데마다 이슬람이 퍼져 있고 어떻게든지 프랑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좌경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미워하십니까? 예. 진화론 싫어하십니까? 예. 이슬람 반대하십니까? 예.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바뀌어야 되냐? 이념과 사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신앙하고 둘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치인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치가 바로 그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화 이거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음악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저기 가는 거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세우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아닌가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정치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정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그런 책무기 때문에 제가 토탈 트루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탈 트루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부를 세워나가는 게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왜 그걸 해야 되냐? 지금은 옛날에 왕정시대가 아니라 주권 재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꾸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정부를 건강한 정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부,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게 제가 정치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 소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토탈 트루스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목사가 말씀만 전하지 복음만 전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복음의 일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달해야 될 목사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미쳤고 여러분을 위해 정신이 온전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선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좌경화되면 마음에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데 왜 나라가 이렇게 갈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새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온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트럼프가 방한을 합니다. 불순한 사람들이 좌경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 오는 거 방해하고 데모하느라고 엄청나게 우리가 데모할 필요는 없어요. 가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우방으로 북한의 핵무력, 그렇죠? 미사일 사태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방국가 지금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 지금 온 나라에 불순분자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 이번 기회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책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화되고 사회주의되고 공산화되면 제1 타겟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예수님 있는 교회가 제1 타겟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올바르게 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많은 대학생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트럼프 방한하는 거 반대한다고 해서 막 데모 일으키고 하는 거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거기 가서 그런 일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글리해요. 얼마나 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앵그리해요.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싫어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세 번째, 헝그리. 마르크스, 김정일, 이 주체 사상이 아주 헝그리, 배가 굶주려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몰라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책임을 하라 그런다면 인간의 책임을 하고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책임을 하고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이 뭐냐? 종교개혁 정신이 뭐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러면 올바르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곳곳에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에 살게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든 건 지나갔다.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핍박, 상처, 기억, 편견, 과거의 사랑, 자랑, 질투, 야망 다 지나갔어요. 여기에다 모두 더하셔야 되냐면 지연, 혈연, 학연, 이념과 사상도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런 사람이 넘쳐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돼?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